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미국 전역에서는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도 워싱턴 DC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주관하고 대중연설에 나서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기념식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워싱턴 시내 링컨 기념관에서 하루 종일 열리는 미국에 대한 경례 행사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가 될 것이라며 여기에 참가하기 위해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번 행사를 정말 거대하게 치를 것이라며 일생일대의 쇼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세계 어느 곳보다 훌륭하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군대를 갖고 있다며 미국의 성취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6시 30분 링컨 기념관에서 1시간가량 연설할 예정입니다. 이후 9시부터는 불꽃놀이가 이어집니다. 워싱턴에서 진행된 군사 퍼레이드에는 탱크와 장갑차 등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군사 퍼레이드가 열리는 것은 1991년 중동 골프전 승전 기념식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유학 중 연락이 끊겼던 호주인 알렉시 글리시가 4일 북한을 떠나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4일 의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역류했던 시글리를 석방했다며 지금 안전하게 빠져나와 중국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또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해준 스웨덴 당국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시글리시가 억류됐던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시글리시는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나는 괜찮다, 아주 좋다고만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중 무역 협상이 완전 타결되려면 미국이 부과한 고율의 관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가 무역 마찰의 시작이라며 이를 끝내려면 가중된 관세가 전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오 대변인은 최근 미중 정상이 합의한 무역전쟁 휴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질문에 미국이 추가 관세를 집행하지 않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9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오사카에서 회담을 갖고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4일 러시아의 핵추진 잠수함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쇼이구 국방장관은 잠수함에 있는 원자로 부분을 완전히 분리해 접근을 차단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쇼이구 장관은 승조원들이 원자로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완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 사흘 만에 푸틴 대통령과 쇼이구 장관의 대화로 사고 잠수함이 핵추진용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당국은 노르웨이 북쪽에 있는 바렌츠해에서 1일 심해용 잠수함에서 화재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령 지브롤터가 유럽연합의 제재를 어기고 원유를 실어 나르는 유조선으로 억류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4일 지브롤터 세관 당국이 영국 해군 군함의 도움을 받아 유조선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스 원이라는 이름의 이 유조선은 시리아의 파니아스 정유공장에 원유를 수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유공장은 시리아 아사드 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유럽연합의 제재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미국에서는 커피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하루 평균 커피 소비량은 3.1잔으로 미국에서만 매일 4억 5천만 잔이 넘는 커피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해마다 4천억 잔 이상의 커피가 팔릴 정도로 커피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료인데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차가운 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더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나온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뜨거운 커피가 더 장점이 많은 듯합니다. 토머스 제퍼슨 대학교 연구팀이 콜드브루와 뜨거운 커피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뜨거운 커피엔 노화를 억제하는 항산화제가 더 많이 들어있고요. 또 아침에 잠에서 깨는데도 뜨거운 커피가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차가운 물에 오랜 시간 우려내는 콜드브루 커피는 카페인이 덜 들어있다고 합니다. 뜨거운 커피는 커피 100g당 60mg의 카페인이 들어있고요. 콜드브루 커피는 100g당 40mg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뜨거운 커피를 마시면 잠도 깨고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곤함도 줄일 수 있고요. 심지어 더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있는데요. 더운 여름이지만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오늘 하루 시작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30도로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맑겠고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와 서해 북부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0도에서 33도, 신의주 21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0도에서 32도, 함흥 19도에서 28도, 청진 지역은 16도에서 2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에이브릴 라빈의 노래입니다. 그 녀석은 스케이트를 타는 소년이었고 그녀는 발레를 했어. 그 녀석은 그를 좋아했지. 그녀는 그에게 나중에 보자고 했어. 그녀에게 충분하지 않았거든 노래하는 스케이터 보이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홍콩 시위 사태와 관련해 영국이 주영국 중국 대사를 초치하자 중국은 영국의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히는 등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려면 모든 관세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가 이달 중에 회담할 것이란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영국이 주영국 중국 대사를 초치했군요.
그렇습니다. 홍콩에서 지난 1일 범죄인 인도조리안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입법원 청사를 점거한 것과 관련해 영국과 중국이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영국이 류셔오밍 주영 중국 대사를 4일 초치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류 대사를 불러들여 류 대사의 발언이 부정확하고 또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류 대사가 뭐라고 한 겁니까?
류 대사는 홍콩 사태는 중국 내부 문제로 영국 정부가 중국 내정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또 범법자들을 두둔하는 편에 섰다고 지적했습니다. 류 대사는 또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과 다른 인사들의 시위대 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으로 인해 양국 관계가 손상됐다고 말했습니다.
헌트 외무장관 발언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헌트 장관은 앞서 시위에 나선 홍콩 시민들을 변함없이 지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중국이 1984년 중국 홍콩 반환협정에서 규정한 한국과 두 체제, 즉 일국 양제를 준수하라며 촉구했습니다. 헌트 장관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헌트 장관 한 명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예, 주요 영국 인사들이 연이어 홍콩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6일 사태를 앞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홍콩 시위와 관련해 중국 정상에 직접 우려를 전했다며 홍콩 반환협정이 담긴 홍콩의 자율성과 권리,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력한 차기 영국 총리 후보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홍콩 시위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역시 중국의 일국 양제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일국 양제 원칙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홍콩은 1841년부터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1997년에 중국에 반환됐는데요. 이 1984년에 체결한 영국 중국 공동선언, 즉 홍콩 반환협정을 통해 1997년 중국이 반환된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의 현행 체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일국 양제를 기본 정신으로 담았습니다. 한 나라, 두 체제라는 이름처럼 홍콩은 사법적 독립성을 유지하고요. 자체적인 법률과 경제체제, 언론과 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일국 양제 원칙을 침해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총리와 외무장관은 물론 유력 차기 총리 후보까지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중국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영국이 중국의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겅수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영국이 식민 통치의 환상에 여전히 젖어 있다며 영국이 언제나 홍콩의 보호자라고 여기는 건 순전히 자기 기만적인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겅 대변인은 이어 헌트 장관에게 묻고 싶다며 영국의 식민 통치 시기 홍콩의 민주화가 어디에 있었냐며 이 당시 홍콩인들은 시위를 할 권리마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영국 외무부가 류 대사를 초치해 홍콩 시위 관련 발언에 대해 항의한 것과 관련해 중국도 영국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홍콩 경찰이 지난 1일 있었던 대규모 시위 주도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홍콩 경찰이 범죄인 인도조례 철폐를 주장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인 주도자 13명을 체포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한 명은 홍콩 입법원 점거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입법회 검거에 참가한 인물의 성이 푼 씨라고 밝히고 경찰 공격과 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구금 조사 중이라고 3일 발표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입법원을 점거한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검거 작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요?
예, 현지 언론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홍콩 경찰은 점거 사태 다음 날인 2일부터 이 시위 현장에서 가담자 색출을 위한 증거 수집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경찰 측은 이 입법회 청사에서 마스크와 쇠파이프 등 수천 개 증거물을 확보하고요. 지문 수집과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홍콩 경찰은 가까운 시일 안에 신원이 확인된 시위대에 대한 대규모 검거 작전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군요.
네, 앞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려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가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4일 주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무역 마찰의 시작이라며 미중 간의 합의가 되려면 모든 관세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산 제품 약 2,500만 달러치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바로 얼마 전에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는 유예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에 만나서 무역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3천억 달러 규모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고요.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또 양측이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실제로 무역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가오 대변인은 이날 미중 무역대표단이 현재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 양국이 이미 전화로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3일 미중 무역협상이 곧 재개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곧 재개된다면 구체적으로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예, 커들로 위원장은 다음 주에 무역협상이 재개될 거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무역협상팀을 이끌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미국 협상팀이 중국을 방문하는 건지 중국 협상팀이 미국에 오는지는 아직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이 협상 재개와 관련해서 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엔 중국에 대한 기존 관세를 철폐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 3천억 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유예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미 시행 중인 관세는 계속 징수를 하겠다는 거죠.
화웨이 규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수출 허가 신청 대상을 약간만 개방하는 것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상품은 해당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혹시 중국 측에 기대하는 바도 밝혔을까요?
예, 커들로 위원장은 중국이 상당량의 미국 농산물과 공업제품 또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의 불공정하고 잦은 이 불법적인 무역 관행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협상이 예상대로 재개된다면 양측 협상팀이 얼마 만에 만나는 겁니까?
약 두 달 만입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는 지난 5월 9일에서 10일 워싱턴 DC에서 만났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과 파키스탄 정상이 이달 중에 만날 예정이라고요?
예, 파키스탄 외교부가 4일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가 오는 22일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다고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파이살 파키스탄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주례 브리핑에서 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살 대변인은 현재 외교 채널을 통해 회담 의제를 구체화하고 있는 중이라며 양국 관계를 재정비하는데 회담의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이 전에 만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파키스탄 정부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만남이 이때때로 경색 국면에 맞는 미국과 파키스탄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두 정상의 만남이 미국과 아프간 무장세력 간의 평화협정과 관련이 있다고요?
예, 파키스탄이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반군 조직 탈레반 간의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양측의 평화협정은 약 1년 전에 시작됐는데요. 여러 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교착 상태에 있다가 현재 카타르에서 협상이 재개된 상황입니다. 파이사이 대변인은 파키스탄은 아프간 평화협정을 조성하고 진전을 이루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하는 나라가 파키스탄이라고 강조하면서 파키스탄은 여기에 신념을 갖고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파키스탄의 관계가 종족 경색 국면에 맞았다고 했는데 현재 양국의 관계가 어떤가요?
네, 파키스탄은 원칙적으로 미국의 아프간 전쟁을 돕는 우방입니다. 파키스탄은 이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지원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파키스탄이 뒤로 미군을 공격하는 아프간 내 탈레반과 또 다른 무장 조직들을 지원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양국 관계가 껄끄러워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새해 첫날 미국이 15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지원했지만 파키스탄은 테러 분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며 비판했는데요. 파키스탄 정부는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전쟁은 미국이 참전한 전쟁 가운데 가장 긴 전쟁으로 알려졌죠?
맞습니다. 지난 2001년 10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아프간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이후 아프간 정부군과 탈레반 간의 내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간엔 미군 14,000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프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파키스탄은 미군의 전략적 요충지인 거군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군 조직에 대한 모호한 태도 때문에 미국과 파키스탄 관계는 종종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파키스탄의 가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파키스탄 상원외교위원회 무샤히드 후세인 의원은 VOA에 아프간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미국과 파키스탄의 우호적인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의 이번 만남에서 아프간 문제 외에 또 어떤 사안이 논의될까요?
네, 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유조선 공격과 무인기 격추 사태 등으로 현재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한층 고조돼 있지요. 자, 그런데 사실 이란은 파키스탄의 인접국이기도 합니다. 간 총리는 미국이 아프간에서 17년 넘게 싸웠지만 결국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미국은 이란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평화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칸 총리의 회담 소식에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파키스탄 내 전문가들은 양국의 분위기 전환은 기대하면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칸 총리 모두 이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는 강한 성격을 가진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한 번의 만남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란 지적입니다. 한편 미국 측에선 이번 회담과 관련해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 연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사가 일생일대 최고의 행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2020년에 시행할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는 방안을 계속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2일 이 방안을 포기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방 2심 법원이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부처 예산을 전용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면요, 미국이 지난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걸 기념하는 날인데요. 이날 미국 전역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곳 수도 워싱턴 DC에서도 대형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몇 시간 뒤에 이곳 링컨 기념관에서 기념 행사가 있는데요. 이 행사에 특별한 명칭이 붙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에 대한 경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저녁 6시에 시작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하고 군 장비도 대거 동원됩니다. 고위 관리들이나 정치자금 기부자들 그리고 중요 인사들에게 VIP 초청권이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대행, 조셉 덤퍼드 합참의장 등 군 고위 장성이 참석하는데요. 국방부는 백악관으로부터 입장권 5,000장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표가 없는 일반인들도 뭐 가까이는 가지 못하더라도 이 워싱턴 잔디 광장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행사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두고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행사 내용이 좀 이례적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워싱턴 DC에서 진행되는 독립기념일 행사는 보통 뭐 취주악단 행진이나 음악회 등 민간 주도 행사가 주를 이뤘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연설하고 또 군 장비를 동원해 전시하는 것을 두고 이 독립기념일 행사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2020년 내년에 이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부각하기 위해 이런 행사를 벌인다는 건데요. 이 기존 독립기념일 행사의 초당적인 전통을 당파적으로 변질시켰다는 그런 비판입니다.
군 장비도 나온다고 했는데요. 어떤 장비를 볼 수 있나요?
네, 링컨 기념관 행사장 주변에 미 육군의 주력 탱크인 M1 에이브럼스 탱크와 브래들리 장갑차 각각 두 대가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해군 고개 비행단 블루 엔젤스가 나오고요. B2 전략폭격기,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인 F-35기, 또 미 해군의 주력 전투기 F-18, 해병대 소속 오스프리기와 육군과 해양경비대 헬기 등이 하늘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1과 또 전용기인 에어포스1도 기념식장 상공을 지나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트위터에 9시부터 이 불꽃놀이가 시작된다면서 이날 행사가 역대급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탱크가 굉장히 무게가 나가는데요. 이걸 시내로 반입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이 M1 탱크 경우에는 무게가 거의 뭐 60톤이나 나가기 때문에 이 워싱턴 시 정부가 이번 행사를 상당히 걱정했다고 합니다. 이 반입되는 중장비들이 도로나 구조물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군 당국은 조지아주에서 기차편으로 탱크를 옮겨왔다고 합니다.
무게도 무게지만 이런 장비들을 배치하고 운영하는데 비용이 꽤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날 뭐 기념식장 상공에 나타날 첨단 군용기들을 한번 날리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뭐 몇만 불씩 드는데요. 또 언론 보도로는 국립공원관리국 MPS가 이번 행사를 위해서 약 250만 달러를 쓴다고 하는데 이 공원 관리에 써야 할 돈을 전용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뭐 예년보다 더욱 성대한 불꽃놀이가 펼쳐진다고 하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예산에 대해서 이 행사가 지니는 가치와 비교한다면 필요한 비용이 미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돈 낭비라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기념일 행사에 이렇게 군 장비를 동원하라고 지시한 이유가 뭘까요?
네, 이 군의 경의를 나타내고 이 강력한 미군의 힘을 과시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몇몇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에 진행된 프랑스 혁명기념일 행사에서 영향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당시 대규모 군사행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군사행진을 보고 아주 인상 깊게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대규모 군사행진을 기획해보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재향 군인의 날이나 독립기념일에 이 워싱턴에서 군사행진을 하자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국방부가 이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 예산 문제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하는 기념행사에 항의하는 시위도 이 워싱턴 DC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연방정부가 2020년에 시행할 인구조사 시권 질문을 추가하려는 계획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연방정부가 3일 다시 이걸 뒤집었군요.
네, 연방법무부는 3일 메릴랜드주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적법하게 시민권 질문을 인구조사에 추가하는 방안을 계속 찾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구조사를 주관하는 연방상무부는 2일 이 방안을 포기한다고 발표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윌버로스 연방상무장관이 이날 성명을 내고 상무부 산하 인구조사국이 해당 질문이 빠진 설문지를 인쇄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연방법무부도 같은 날 이런 사실을 확인했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3일 다른 말을 하면서 혼선이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에 이 시민권 질문 추가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이전에 나온 언론 보도가 가짜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질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4일 트위터에 법무부와 상무부가 이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휴일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글을 보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 일인지 의아해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연방정부가 기존 발표를 뒤집었군요.
그렇습니다. 연방법무부는 3일 이 법원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할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 요구를 실행할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은 법무부 측에 오는 5일 2시까지 이 문제에 대한 이 확실한 태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연방 상무부가 시민권 질문이 빠진 설문지를 인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럼 인쇄가 중단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법무부는 이 설문지 인쇄는 계속한다고 전했습니다.
상무부가 2일 시민권 질문 추가 계획을 철회한 건 연방 대법원 판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인구조사에 응하는 사람이 시민권자인지 묻는 항목을 추가하지 못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5대 4 결정이었는데요.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 대법관 4명과 함께 다수 의견을 냈죠.
대법원이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네, 대법원은 연방정부가 이번 인구조사에서 응답자의 시민권자 여부를 왜 물어야만 하는지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부가 합당한 근거를 대면 이 판결을 바꿀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기회가 한 번 더 있었는데 연방정부가 당초에는 이걸 포기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송으로 시간을 더 지체하게 되면 인구조사가 연기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법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국 측은 늦어도 7월 1일부터 설문지 인쇄에 들어가야만 예정대로 인구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연방 헌법에 따른 의무사항이죠.
네, 이 헌법에 따라서 연방 정부는 10년마다 인구조사를 시행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연기하면은 뭐 헌법 위반이다 이런 지적도 나왔었죠.
네, 10년마다 있는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넣는 것을 두고 소송까지 제기가 됐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네, 연방 정부는 정확한 인구조사 결과를 갖고 투표권법을 좀 더 잘 시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시민권이 있느냐고 물으면 응답자가 불법 체류자나 비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조사에 응하기를 꺼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싫어서 조사에 응하기를 주저한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정확한 인구조사 결과를 얻기가 힘들고 결국 백인 유권자들과 공화당 쪽에 유리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인구조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자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 연방 하원 의석과 주별 대통령 선거인단 수를 다시 정하고 매년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지원금도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각 지역에 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요. 이런 가운데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는 스티븐 딜링햄 인구조사국장이 24일에 이 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문회에 나와 증언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장벽 건설에 다른 부처 예산을 전용하는 걸 막으려고 몇몇 지방정부와 민권단체가 소송을 냈는데요. 이 소송에 대한 2심 재판 결과가 나왔군요.
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에서 3일 판결이 나왔는데요. 2심 법원 재판부는 2-1 의견으로 예산 전용을 막아달라는 원고 측의 요청을 인정했습니다.
2심 재판부가 판결에서 어떤 이유를 댔습니까?
네, 의회가 용처를 승인해준 예산을 국방부가 다른 데 전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란 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설명입니다. 공공이익 차원에서 연방의회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한 헌법을 존중하고 연방의회가 국경 장벽 건설을 거듭 거부한 것에 담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산 편성은 판결에 나온 설명처럼 연방의회 고유 권한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헌법으로 연방정부 예산은 오직 의회가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2심 판결은 하급법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 1심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이 예비 판결로 뉴멕시코주 쪽에 있는 74km 구간 그리고 애리조나주 유마 지역에 있는 8km 구간의 장벽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법원은 이후 6월 28일에 이 판결을 확정했고요. 또 별도 소송에 대한 예비 판결로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에서도 장벽 건설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2심 법원에 항소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부처 예산으로 국경 장벽을 세우려고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의회에서 장벽 건설 예산을 주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부와 재무부 예산 일부를 전용해서 장벽 건설에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용하려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네, 67억 달러 정도 됩니다. 67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 국방부 대마약 예산에서 25억 달러, 그리고 건설 예산 36억 달러가 있고요. 또 재무부가 보유한 몰수자산 6억 달러입니다. 거기에 이번 회계연도에 연방의회가 승인해준 예산이 14억 달러니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장벽 건설 예산으로 모두 81억 달러를 확보한 셈입니다.
그럼 1, 2심 법원 판결로 전용되는 예산 67억 달러 집행이 모두 중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국방부 대마약 예산 25억 달러만 집행이 중단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전용을 막으려는 소송이 더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워싱턴 연방 지법에 낸 소송도 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를 대리하는 법무부가 이번 2심 판결에 불복해서 이 문제를 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넌 너만의 세상에서 헤매고 있다고 말하지. 하지만 네 눈 속에 아픔이 보여. 모두들 변한다고 말하지만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 노래하는 Everybody's Changing 들어보시죠. 퀸의 노래입니다.
아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여성이라는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저널리스트가 된 넬리 블라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넬리 블라이는 본명이 엘리자베스 코크란 시먼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당시 언론인들이 흔히 필명을 따로 쓰는 추세여서 엘리자베스도 넬리 블라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1800년대 미국에서는 여성이 신문기자가 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집안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해주는 것만이 여성의 역할이라는 관념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직도 세계 여러 지역은 변함이 없지만요.
네, 그렇죠. 넬리 블라이는 당시에 그런 관념을 극복하고 여성 최초의 탐사 기자 또는 추적 기자로, 그러니까 인베스티게이티브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냈고요. 72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연재 기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넬리 블라이는 작가, 발명가, 그리고 기업가이기도 했습니다.
넬리 블라이는 1864년 펜실베니아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가정 형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넬리는 아직 10대인데도 엄마와 14명의 어린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도시에 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교사가 되기 위한 직업훈련을 받았지만 정규 교육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글솜씨는 뛰어났습니다. 당시 펜실베니아 대도시 피츠버그에는 피츠버그 디스패치라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1885년 어느 날 이 신문은 여성은 요리와 육아에만 소질이 있다, 그런 내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넬리는 이 사설을 읽고 반박하는 글을 신문사에 보냈죠.
자, 그런데 신문사의 편집장은 넬리의 글을 읽고 재능 있는 여성이라고 판단해 기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코크란 시먼이 넬리 블라이라는 필명을 쓴 건 바로 이때부터인데요. 스티븐 포스터의 넬리 블라이의 노래에서 이름을 땄습니다. Nelly Bly, Nelly Bly, bring the broom along. We'll sweep the kitchen. 기자가 된 후 넬리 블라이는 이혼법,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등 사회적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블라이의 이런 기사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소문난 기자가 됐습니다.
네, 또 블라이는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에서 일을 하고 싶었다고 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욕 월드 신문에 조셉 퓰리처한테서 일을 해줄 수 있겠느냐는 요청이 왔습니다.
예, 조셉 퓰리처는 권위 있는 언론상, 이 퓰리처상을 제정한 인물 아닌가요?
그렇죠. 이 퓰리처는 블라이에게 뉴욕시의 블랙웰스 섬에 있는 정신병원에 잠입해서 취재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뉴욕에 있는 이 병원은 여러 해째 아주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위험한 모험이었죠.
네, 하지만 블라이는 적극적으로 그곳을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 이상자 행세를 한 끝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사정은 정말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1,6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입원해 있었는데 그것은 수용 인원의 두 배가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상한 빵, 귀리죽, 썩은 과일 이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는 온통 쥐가 들끓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환자를 묶고 때리고 발로 차며 학대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얼음물에 얼굴을 그대로 집어넣기도 했지요. 의사들은 환자들이 불만을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병원 직원들은 환자들이 고자질을 했다며 더욱 학대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열흘간 머무른 뒤에 블라이는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라며 입원한 사람이 환자가 아니라니까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문사가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블라이는 가까스로 퇴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넬리는 평생 그곳에 있어야 할 뻔했죠.
블라이는 병원에서 나온 뒤 1887년 뉴욕 월드에 정신병원에서의 10일이라는 특집 기사를 싣고 끔찍한 현실을 폭로했습니다.
이 기사는 독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국은 정식으로 뉴욕시 정신병동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병원 직원들은 모두 죄값을 치르게 됐고요. 시에서는 할당 예산을 대폭 늘려서 병원 환경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 보도를 주목했습니다. 넬리 블라이는 이제 세계적으로 화려한 명성을 얻으며 최초의 인베스티게이트 리포터, 즉 탐색 또는 추적 기자로 불리우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넬리 블라이의 상징처럼 알려져 있는 72일간의 세계 일주에 대해서 알아보죠.
네.
블라이는 당시 인기를 모은 쥘 베른이라는 사람의 소설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소설을 읽고 주인공 필리어스 포그와 경쟁하는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소설 속 주인공보다 빠른 시일 내에 세계 일주를 하겠다는 생각이었죠. 자, 그래서 회사에 취재를 신청했지만 회사는 여자 혼자서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블라이의 강력한 설득에 결국 퓰리처는 여행을 허락했습니다. 블라이는 1889년 11월 14일 증기선 오그스타 빅토리아호를 타고 뉴욕을 떠났습니다.
비행기가 없던 시절이라 배와 기차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집트,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중국, 일본 등 4만 5천 킬로미터를 돌아 미국 동부 뉴저지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블라이의 짐은 달랑 손가방 한 개뿐이었습니다. 블라이는 처음부터 지독한 배멀미와 싸워야 했습니다.
이 배와 우편열차 시간에 맞추느라 쩔쩔매기도 수십 번이었습니다. 해적이 들끓는다는 바다를 지날 땐 긴장했고 열대성 장맛비로 흠뻑 젖기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특히 교통수단이 열악해서 중간에 지연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블라이는 영국령이 된 중국의 모습도 들여다봤습니다. 광동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낸 넬리는 일본에서 120시간 만에 아쉬운 작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홍콩을 여행하고 있을 때 블라이는 경쟁 신문사인 코스모폴리탄이 자사 여기자를 내세워서 자신의 기록을 깨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블라이는 나는 값싼 경쟁에 말려들지 않겠다면서 일축했습니다.
당시에는 해적 케이블이 상당히 가설된 상태여서 짧은 긴급 소식은 전보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긴 정규 기사는 우편을 통해 보내야만 했지요. 그러다 보니 기사가 여러 주씩 늦게 도착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넬리 블라이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 서부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대륙을 통과해서 1890년 1월 25일 오후 3시 51분 정말 72일 만에 뉴저지에 도착했습니다. 경쟁사의 기자는 나흘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뉴욕 월드 사장 퓰리처는 기차를 전세까지 내서 넬리 블라이를 마중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넬리 블라이는 여기자의 단독 세계 일주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출판된 넬리 블라이의 책 72일간의 세계 일주는 국제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스타 여기자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넬리 블라이는 그 후로도 기자 생활을 계속하면서 1차 세계대전 중에는 동유럽 전선을 취재했습니다. 특히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의 전쟁 지역에 들어가 취재를 한 최초의 여기자이기도 했습니다.
블라이는 취재 중 영국 간첩으로 오인돼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블라이는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원유통을 새로 개발하는가 하면 우유통, 쓰레기통 등을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서 특허를 얻기도 했습니다. 넬리 블라이는 31세 때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자신보다 42살이나 많은 로버트 시먼이라는 남성이었는데요. 73세의 고령인 이 시먼은 백만장자 사업가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얼마 안 돼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블라이는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남편의 사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블라이도 장수를 하지 못하고 1922년 57세로 뉴욕에서 타계했습니다.
넬리 블라이는 미국 여성 명예 전당에 헌정됐습니다. 미 우정국은 여성 저널리스트 시리즈 우표에 그녀의 초상화를 올렸습니다.
또 워싱턴 DC에 있는 언론 박물관 뮤지엄에는 블라이의 정신병원 잠입 취재 내용이 자세히 전시되고 있습니다. 또 그녀의 이야기는 여러 다큐멘터리와 브로드웨이 뮤지컬, 영화 등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에는 공원, 박물관, 철도, 뮤지컬 등 넬리 블라이 이름을 딴 많은 시설과 행사들이 있어서 차별과 편견을 타파하는 데 몸소 뛰었던 그녀의 용기를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여성이라는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저널리스트가 된 넬리 블라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Hey guys, Evelyn here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VOA 뉴스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코너입니다. Let's get right into it. 미국 정부는 쿠바 정부에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쿠바 정부가 지난 1959년 공산혁명에 성공한 이후 몰수한 자산을 이용하는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다시 허용한다는 겁니다.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의 관련 발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Here's the clip.
Détente with the regime has failed. Cozying up to Cuban dictators will always be a black mark on this great nation's long record of defending human rights.
Détente with the regime has failed. Détente. 한국에서도 대탕트라고 알려진 이 표현은 긴장 완화, 화해라는 뜻으로 주로 외교적 긴장 완화를 뜻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Détente with the regime has failed. 쿠바 정권과의 긴장 완화는 실패했습니다. Détente. 오늘 예문에서는 이외에도 재밌는 표현이 몇 개 더 나왔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Cozying up to Cuban dictators. 쿠바 독재자들과 cozying up. Cozy 하면 아늑한, 친근한. 그래서 cozy up to someone 하면 누군가에게 친근하게 굴다 혹은 비위를 맞추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Cozying up to Cuban dictators. 쿠바 독재자들의 비위 맞추기는 will always be a black mark. Black mark 하면 indication of failure, long-lasting mistake, 즉 오점이라는 뜻이죠. will always be a black mark,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on this great nation's, 이 위대한 나라의 long record of defending human rights, 오랜 기간 인권을 수호해온. Let's listen to it one more time.
Détente with the regime has failed. Cozying up to Cuban dictators will always be a black mark on this great nation's long record of defending human rights.
As always, here are some examples. The White House and House Democrats must reach a rough détente over border security. The White House and House Democrats, 백악관과 하원 민주당원들은 must reach a rough détente. 어느 정도의 의견 일치가 필요하다. 무엇에 관해? over border security, 국경 안보 문제에 관하여. The White House and House Democrats must reach a rough détente over border security.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오늘은 외교적 긴장 완화, 화해, détente라는 표현, black mark, 오점이라는 두 가지 표현 공부해보았습니다.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hopping up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Peace up! Peace A-Town! Up. Yeah!
Yeah! Okay.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어셔의 예, 그래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강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he had me feeling like she's ready to blow.
Watch out!
Oh,
watch out!
She's saying, come get me.
and then it might be a good idea to take her with me. She's ready to leave.
Well, let's go.
And then I gotta keep it real now, 'cause on a 1 to 10, she's a certified 20. But that just ain't me.
Hey,
'cause I know if I take that chance, she's where's it gonna lead. But what I do is the way she dances, make Shawty alright for me. The way she.
Conspicuous and wild. These women all on the prowl. If you hold the head steady, I'ma melt the cow. And forget about game, I'ma spit the truth. I want
the Voice of America.